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부활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부활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한순간만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부활주일이지요. 마치 일렁이는 파도가 한 번의 물결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쉼 없이 밀려오듯이 부활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의 기쁨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생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거. 뭐든지 익숙하기 전에는 새로워 보이고 또 긴장도 되고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전혀 새로워 보이지도 않고 또 긴장도 안 되고 또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별 의미 없이 지낸단 말이죠. 물론 세상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때가 많지요. 뭔가 보다 더 전문성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또 보면은 좀 프로다워 보이잖아요. 익숙해지면 뭔가 능숙하게 좀 잘하면 프로다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익숙함으로 바꿔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제 후배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첫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인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참 긴장이 됐겠지요. 그런데 부활절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대 찬양 순서를 빼놓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딱 마치고 끝난 거예요. 서로 황당한 경우가 된 거예요. 찬양대원들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찬양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찬양대 순서의 찬양을 빼놓고 그냥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그냥 그것을 통해서 인간미가 보여진 거다. 목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부활주일 때 두 곡 하라고 하면 된다. 두 곡.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다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익숙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익숙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익숙한 것이 두려운 것이 이유가 있어요. 익숙하면 살아있다는 가슴뜀과 이 소중함이 점점 사라져가요. 살아있다는 가슴뜀, 살아있다는 이 소중함이 점점 사그라든단 말이죠. 신혼 때는 아내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데 이제 아내와 익숙해지니까 방귀도 트여.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했는지 모르는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평가하게 되고 말씀을 지루하게 생각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들과 결별을 선언해 보면 어떨까요? 이미 익숙해져서 지금 당연하게 느끼는 것 중에 과거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가슴뜀을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설 때 신선하게 새롭게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과거보다 더 풍요로워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화려해졌지만 그때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짐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가 부활주일 절기잖아요.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도 여지없이 이맘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부활주일이란 말이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맘때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지 어떤 행사들이 진행될지 뻔히 다 알아요. 익숙해요. 그래 익숙해져서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전혀 새롭지 않는 거지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익숙해졌을 때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들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지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도 전혀 내 가슴이 뜨거움을, 가슴뛰임을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죠. 늘 의례적인 것이고 늘 듣던 말씀이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주일만큼은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익숙해진 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해 봅시다. 말씀을 들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부활의 첫 아침에 그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듣는 부활의 메시지인 것처럼 기대함과 사모함과 설레임으로 그 신선한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있다는 가슴뛰임과 소중함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늘 듣던 말씀을 또 듣게 되겠지만 우리가 익숙함과 결별할 때 이번 부활주일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전의 과거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매번 똑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주일이라 할지라도 이번 부활주일에는 또다시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신선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도 감격스럽고 너무도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혹 오늘의 부활의 메시지가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이 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익숙한 것, 목사님 말씀이 뻔한 얘기, 늘 듣던 얘기, 이맘때면 늘 들었던 이야기로만 생각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또 가슴 뛰는 설렘으로 와닿는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깨우고 있는지 살아있다는 가슴 뛴과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그때의 감동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 새로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워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모든 연령층을 다 오픈해서 하는데 마더와이즈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하는 분 중에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분이 계세요. 이사를 오시고 저 명지 저 먼 데서 왕복 시간 말에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마더와이즈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이사와서 일부러 마더와이즈를 하는 우리 양정교회를 찾아온 분인데요. 서울에서 줄곧 마더와이즈를 계속 하신 분입니다. 한해 본 분이 아니라 서울에서 계속 마더와이즈를 함께 참여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매번 참여할 때마다 새롭다. 매번 참여할 때마다 새롭다. 똑같은 교재,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해도 매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이사와서도 양정교회가 마더와이즈 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찾아와서 마더와이즈를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돼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지요. 여러분,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신선하고 기대가 되고 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이미 익숙해져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신비감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져야 합니다. 은혜는 익숙함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깊어져야 합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오늘 또다시 들어도 또다시 내일 또다시 들어도 그 은혜는 깊어집니다. 그것이 익숙함이 아닙니다.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지루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철저히 부활신앙으로 부활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한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누구나 다 잠을 깨워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역시 아마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보다 바로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사순절기를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영적 경험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바라기는 파도가 치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몰아내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와서 덮을 것들은 완전히 덮어버리고 밀어낼 것들은 완전히 밀어냄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죽으면 끝이다라는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별이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익숙함이죠. 그런데 그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패자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던 주님이셨지만 여전히 주님은 자신들의 구원자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함없이 그 주님의 빈부덤 앞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죽음에 대한 익숙함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익숙함은 절망이요, 이별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눈물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나셨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이야기가 가득하고 죽음의 먹구름이 자욱한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생명의 이야기를 꺼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혹 죽음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여러분들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웨스코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선물은 살아나는 것이고 오순절의 선물은 능력을 받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 기쁨으로 받으시고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일으켜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권세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음이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고 주님의 영생의 생명은 우리의 영생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죽음이 가둬둘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앞에서 함부로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권세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을 인하여 이 심판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역사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자는 마지막 날 심판대 위에 설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앞에 지옥불의 심판은 없다. 과감히 선언하시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심판의 권세, 우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정복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죄를 저지르는 일에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일에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 내가 살아나니까 아예 우리의 인격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빨리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죄보다 의의를 가까이 할 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죽이기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죄가 부르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과감히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그 손짓을 향해서 우리는 과감히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과거의 죄인은 나는 죽었다. 주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인격체가 되었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심판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를 결박하고 다스리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심판에서 이제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나는 자유케 한 자가 되었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은총을 허락하시어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짐으로 살아있다는 가슴뜀과 소중함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의 권세, 심판의 권세, 죄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다시 가슴뜀과 소중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온 세상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은 한순간만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은혜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현상이지요.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심판에서 자유케 되고 죄를 결박하여 다스리게 하셨음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했지만 다시는 심판대 위에 설 이유가 없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전에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재빨리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듣고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가슴뜀과 소중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권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